마가복음 23번 메시지 노예 구주의 복음사역의 움직임 7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7장 31절부터 8장 26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 부분에서는 다섯 가지 문제들이 다루어지는데 이는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치료하시는 것과 사천명을 먹이심과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심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관해 제자들에게 경고하심과 벳세다에서 소경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귀먹고 벙어리 든 사람을 치료하심. 7장 31절부터 37절에서 우리는 귀먹고 벙어리 든 사람의 치료를 봅니다. 7장 이전에 마가복음에서의 대부분의 치료는 온전한 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장모는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치료되었을 때 그것은 온전한 한 사람의 치료였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치료에 대한 다른 예는 중풍병자의 치료입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되었을 때 온전한 한 사람이 치료된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자의 깨끗해 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7장 31절부터 37절에는 온전한 한 사람의 치료를 볼 수 없고 오히려 특별한 기관들이 치료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마가복음 7장 이후의 모든 치료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닌 특별한 기관과 관계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대부분 세 가지 기관, 즉 눈과 귀와 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 치료와 관계된 아래의 순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치료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신과 떡이요 생명 공급이신 주님과 특별한 기관의 치료가 그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체험했습니다. 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런 다음 아마도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과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곧이어 우리는 우리의 귀와 혀와 눈을 치료받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수년 동안 있어온 어떤 사람들도 여전히 이러한 기관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을 위해 말할 수 없음. 마가복음 7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귀먹고 벙어리든 사람은 영적으로 귀먹고 벙어리든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을 찬양하거나 그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의 벙어리됨은 그의 귀먹음에 기인합니다. 노예 구주의 치료하는 구원은 먼저 그의 귀를 다루시고 다음은 그의 혀에 손대심으로 이 같은 사람의 귀먹음과 벙어리됨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3절에서 넣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찌르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노예 구주께서 그분의 손가락을 귀먹은 자의 귀 속으로 찔러 넣으신 것은 그의 듣는 기관을 다루시는 것을 상징하며 그분의 침을 그의 혀에 대신 것은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벙어리 든 자의 말하는 기관에 기름 바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치료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관한 묘사. 7장 31절부터 37절에 있는 귀먹고 벙어리 든 사람은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32절은 이 사람이 어눌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 집회에서 어눌하게 말하는 당신의 상태가 아닙니까? 나는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집회에서 그들이 어눌하게 말함을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7장에 있는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은 우리 모두의 필요를 묘사합니다. 귀 먹음은 종종 벙어리됨의 요인입니다. 많은 경우에 귀머거리는 또한 벙어리입니다. 말함은 들음에 기초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 말하기를 배웁니다. 결국 아이들은 그들이 들은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아이들이 들음으로써 말하기를 배운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들음이 그의 말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왜 집회에서 말하기가 어려운지 압니까? 주님의 말씀하심을 경솔하게 듣기 때문에 우리는 어눌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듣기를 더욱 주의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심을 경청하기를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동안 그것은 우리 존재 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술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눌하지 않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합당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면 이러한 들음은 결국 우리의 말함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자들은 집회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말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듣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집회에서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먹임과 들음과 말함. 귀 먹고 벙어리 든 사람이 듣는 것은 자녀들의 떡이 쓴 주님에 관한 기록에 뒤이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먹이심을 누린 후에 전진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귀먹음과 벙어리됨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는 노예 구주의 복음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단계, 즉 진보적 단계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이 점진적인 책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주님의 먹이심에서 그분이 우리의 귀먹음과 벙어리됨을 치료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먹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나를 치료하기 위해 나를 먹이십니다. 주여, 당신의 먹이심은 나의 귀먹음과 벙어리됨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먹이심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의 먹이심을 누리기 전에는 집회에서 대중적인 기도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들음, 즉 우리의 말함이 되는 들음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떡이신 주님을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 우리는 우리의 떡이신 그분을 이제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 후에 먹이심이 뒤따르고 곧이어 우리의 귀먹음과 벙어리됨이 치료되는 것이 뒤따릅니다.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순서에 따라 우리는 수로본에게 여인의 사건 뒤에 귀먹고 벙어리된 사람이 치료되는 사례를 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이 듣는 것에 기초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듣지 않고서 말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듣지 않은 채 말하려 한다면 우리는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합당하게 들어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반복하여 말하려는 의도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식으로 듣는다면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교회 집회에서 어려움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귀머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귀와 혀의 치료를 체험함. 일반적인 방식으로 치료된 우리의 인격을 갖기는 쉽습니다. 그와 같은 치료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만질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5장에서 여인은 단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귀와 혀의 특별한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주께서 분명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3절에 의하면 주님은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따로 무리에게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손을 그의 귀에 집어넣고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귀를 치료받기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따로 데리고 갈 필요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개인적으로 그분의 손을 우리 귀에 넣고 그분의 침으로 우리 혀에 대실 것입니다. 귀의 치료는 단지 주님의 손가락을 그 안으로 넣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혀에 적용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말하는 기관에 기름바를 필요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오, 얼마나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필요가 있는지.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향해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혀에 적용할 주님의 말씀의 본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없고 우리는 벙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본질인 주님의 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혀는 이 본질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본질이 우리의 혀에 적용할 관유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의 본질로 우리 혀에 기름 바르도록 허락한다면 우리의 어눌한 혀는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천명을 먹이심.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치료하신 후에 노예 구주는 4천명을 먹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노예 구주의 불쌍히 여기시며 동정하시며 부드럽게 돌보시는 미덕들은 여기 그분의 인성 안에서 생생하고도 달콤하게 나타내어졌습니다. 4천명을 먹이신 사례는 우리가 치료를 받아 듣고 말할 수 있게 된 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귀머거리이며 벙어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청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름 발라진 혀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수로본에게 여인의 경우에서 주 예수님은 홀로 먹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4천명을 먹이는 경우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먹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듣고 말하는 기관이 치료됨을 체험한 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성도들이 특히 그들의 듣고 말하는 기관들이 치료되었을 때 그들이 먹이는 자가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시함으로 그들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먹임을 위해 우리는 특별한 고침, 즉 우리의 귀와 혀가 치료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함. 4천명을 먹이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영 안에서 탄식하시며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이때에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거나 흠을 찾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표적 주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특별한 치료를 받아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어떤 이들은 가장하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표적을 구하는 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가 영적인 체합니다. 누룩에 관해 경고하심. 8장 14절부터 21절에서 주 예수님은 계속하여 그분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관해 경고하십니다.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성경에서 누룩은 악한 것들과 악한 교리를 상징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외식이며 헤롯의 누룩은 정치에 있어서의 그의 부패와 불의였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두 종류의 누룩, 즉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누룩과 헤롯의 불의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오해. 8장 16절부터 21절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누룩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그들은 떡에 관한 생각으로 점유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누룩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즉시 떡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에 그들을 공급할 적정량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제자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눈먼 사람을 치료하심. 8장 22절부터 36절에서 우리는 눈먼 사람의 치료를 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눈먼 사람은 그의 내적인 시각을 잃은 자, 즉 영적으로 장님든 자를 상징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눈먼 사람의 손을 붙잡으심으로 노예 구주는 궁핍한 자들을 위한 그분의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돌보심을 그의 인성 안에서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눈먼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노예 구주께서 이 눈먼 사람을 위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무리들이 보고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가르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후에 그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또한 노예 구주께서 그 눈먼 사람이 그분과 함께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시간을 가짐으로 그 사람 안으로 그의 시각을 회복할 수 있는 요소를 주입할 수 있기 원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장님든 모든 사람들은 노예 구주와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진보된 특별한 치료를 위해 주님은 그때에 장님의 눈에 침을 바르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눈멀음은 어둠과 관계됩니다.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노예 구주의 침은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즉 영접하는 자에게 그의 시각을 회복할 수 있는 신성한 생명의 빛을 전달해주는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예 구주의 그러한 침에 그분의 안수를 더하는 것의 의미는 그분이 만지는 것의 의미보다 훨씬 풍성합니다. 눈먼 사람을 도와주기 원하는 자들은 단지 주님의 손대신만을 구했습니다. 눈먼 사람에 대한 주님의 안수는 그분의 치료하는 요소를 그 사람 안으로 주입하기 위한 그와 그분의 동일시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눈먼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적인 시각을 예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 장님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으로 사람을 본 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볼지도 모릅니다. 더더욱 회복된 후에 그는 이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온전히 치료받은 후에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갖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6절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분의 전 사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노예 구주는 공개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노예 구주께서 특별히 사람들의 듣고 말하고 보는 기관을 치료하기 위해 전진된 단계를 취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부분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알기 시작합니다.